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휘관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교회 근무를 소독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소독을 하는 바람에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마당 주차장에 빙 둘러서 있다가 우리 여기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의자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빙 둘러앉아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나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고 싶지 않고 그나 맞고 싶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속에서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비를 맞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그때 서울 지역에도 중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었고 밤비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비였습니다. 제가 2층 사무실 발코니에 나중에 서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왜냐하면 그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그것만 해도 너무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단비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인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단비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단비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사회인데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이미 많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경로는 이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확진자가 지나갔던 식당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의 동선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쭉 받아서 보았는데요. 어디를 갔고 어느 식당을 몇 시에 갔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지나갔던 방문했던 경로당은 폐쇄를 했고 그가 갔던 식당은 사람들이 도무지 찾지를 않아서 힘든 상태라고 그럽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쉽게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딱 그 한 사람뿐입니다. 그분의 가족들까지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회의도 하고 회식도 했던 직원들은 지금 모두가 다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나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직장에 있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회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그 가족 전부가 다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집사님과 더불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답답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은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된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회의 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죄인 취급하는 것,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제일 무섭고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울어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지. 그동안에 지구상에는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할 사건들과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울어주어야만 되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고 많죠, 고생이 많죠, 지나갈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성도들 함께 한 2, 30명 같이 가서 식사를 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자가 격리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혹시 지혜가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지역사회의 담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교회에도 알려주시고 교회가 또한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된 우리 집사님, 그 가정과 자녀들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되면은 충분한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자가 격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까 봐서 다음 주일까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그리고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7월 첫째 주에 그 집사님 가정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7월 첫째 주에 그 집사님 가정이 오면은 여러분 살살 피하면서 견눈질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악수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시면서 여러분 인사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집에만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고 주사님 보고 싶었다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담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자가격리된 가정들에게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격려의 편지도 좀 전해주고 우유와 빵도 사서 좀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 가운데에 담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해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그러한 일들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담비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과 취직을 위해서 이 스펙을 쌓기에, 좋은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시간을 참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뒷전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안고 없는 찐빵, 나쁜 표현은 아니죠. 의미는 안 좋은 것입니다만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비단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교회 생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급속하게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목소리를 외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죠. 그들은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부적신앙, 부적신앙,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소가 이끄는, 암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기랏 여아림으로 와서 그곳에서 20년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중심부로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급속한 세속한 물결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위기를 위기로 맞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린 것은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대 위기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곧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사무엘이 극복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모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인다라는 것, 한 마음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절박한 심령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교회는 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일어나죠. 4분 5열 나뉘어서 가지고 모이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죠.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역사상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던 적은 없을 겁니다. 120만 명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와도 조금 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속에 거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셔서 인민적으로 하여금 다 모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그러한 일을 피하려고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야 되냐 하면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한 마음, 마음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몸은 모여있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것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 없이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마음은 떠나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반응을 하기 참 좋은 것이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이 사상은요, 단순히 물질을 좋아한다, 원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돈이 신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원리들은요, 돈에 의해서 좌우지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거 사랑하지 말라.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되는 대상이지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는 이 돈의 배후에 영적인 힘이 깃들여져 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에 사로잡히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문제는 이미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땅에 밟혀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몸은 있지만은 마음은 없는 교회. 세상이 우습게 보고 짓밟아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교회, 그룹을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모임, 공동체 모임. 지금 교회 모습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6.25 전쟁,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낸 민족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 자꾸만 가열을 해도 익어가는 줄 모르면서 익어가버립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위기 속에 들어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돈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 버립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온통 마음이 물질과 쾌락에 가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몰에 가던 세월호 기억이 나십니까? 배가 거꾸로 박혀서 그 후미 부분만 물 위에 떠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월호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영과 탐욕과 이기심과 기본적인 윤리가 상실된 교회의 모습이 그 세월의 모습입니다. 덩치만 커져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는 지금 위기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을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맨 앞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하나님, 마음이 떠나버린 성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맨 첫자리에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질서가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온 우주는요, 지금껏 그 어떤 부조리도 없이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캄캄한 우주 가운데에 덩그러니 안에 그 허공에 매달려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추락을 하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기적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회복을 시켜주시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요즘에는 목사는 목사답지 않습니다. 성도도 성도답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냐 하면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 있죠. 골든타임 지나가 버리면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아무 때라도 언제까지나 내가 타락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에 나를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회복은 시키지만은요 부흥은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영영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개구리가 익어가면서도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죠. 지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일어납니다. 이전에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 손을 잡고 교회로 다 몰려들었던 그곳이 바로 유럽교회입니다. 그 유럽교회는요, 그 아름다웠던 교회 건물은 지금 술집, 식당, 박물관, 체육관, 서점, 그리고 최악의 사태인데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에는 성도들이 유럽으로 가서 그 뜨거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유럽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땅밟기를 하고 다녀도 유럽 교회는요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왜 동성연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연애하는 방법들을 배워오고 그 음란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오면도 불구하고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의를 하는 부모가 오히려 벌금형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위기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당한 이때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가 극심한 가뭄을 당하고 있죠. 메르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위기로 느끼라고 주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일어설 기회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라고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2015년 라마단 금식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7월 17일 한 달간 그들은 금식 기간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금식 기도에 그들의 라마단 그 기도 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등에 보면은 대한민국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을 이슬람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등에 붙이고 이 태극기의 나라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내부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6월 20일이죠. 어저께 토요일 오전 7시 서울의 엠베스터 호텔에서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그리고 그 리더들 30여 명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 마지막 협상을 했는데 결렬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성연애 축제 6월 28일 동성연애 아주 거대하게 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성축제는 하나의 문화축제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서울시도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렬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 위기의식,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의식,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맨 앞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청년의 때에 11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죠.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도 많이 없었고 참 돈도 없었고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마는 그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찬송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그는 시간을 돌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삶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은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사실은 취업도 결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와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